말세가 이제 되면서 나타나는 그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가 이제 창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는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젠더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제 해서 남자와 여자 두 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성이 그 중간에 뭐 40개가 있다. 그래서 타고난 그 성을 본인이 그대로 가질 필요가 없고, 40개든 뭐 50개든 되는 그성 가운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자라서 원하는 대로 그 성을 취하면 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그 가정이라든가 기존의 모든 그 전통적인 질서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런 그 위험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런 징조고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세계적인 추세, 전 세계적인 이런 추세,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그러한 뭐 단체 아니면 기관이 교회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빌미로 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탄압이 날이 갈수록 이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동성애라든지 이런 그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그 배후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물론 마귀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동성애라든지 이런 그 젠더 이데올로기 그 뒤에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 배후에 똬리를 틀고 이렇게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1850년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런 이론, 마르크스의 전통적인 그 공산주의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1900년대 들어서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그 마르크스의 그 추종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르크스의 이론대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안 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율 배반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다음에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런 거 이제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의 그 정통 그 사상이 레닌, 스탈린 이런 데로 이제 넘어가면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자본주의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사유재산을 본인의 거로 탈취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이런 변질이 생기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말 그대로 종말을 고하게 됐는데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의 전통 질서를 완전히 없애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겠다 해서 니체라고 한 사람이 주장했던 이와 같은 그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 이런 그 서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건다 부셔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하나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이런 사람의 이 성이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그래서 기존의 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와 절대 도덕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철학을 강조하는 니체, 또 인간의 억압된 성 욕구의 기제를 이제 공론화시키는 프로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마르크시즘. 이제 우리 보통은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네오 막시즘이라고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를 영어로 얘기하면 마르크스시즘이 이제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막시즘이라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전통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통적인 게 먹히지 않으니까 이거를 개조한 게 네오라고 하는 건 뉴라는 얘기거든요. 뉴. 그래서 막시즘이 있고 네오 막시즘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네오 막시즘이에요. 네오 막시즘.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그 프로이트의 이론, 그다음에 니체의 사상 이런 데다가 이제 다윈의 진화론 이런 걸 이제 다 첨가를 해갖고, 그래서 전통적인 이와 같은 그 마르크스주의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수정해서 네오마르크스주의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전통적인 공산주의 그 이론은 경제를 어떻게 평등하게 좀 만들어가고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뒀는데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경제라고 하는 건 하부 구조고 사람들의 그 상부 구조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의 문화, 철학, 정신세계, 정치 이런 영역까지 다 파고 들어갔고 이 상부 구조를 아예 싹 바꿔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네오 마르크스주의다. 그래서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는 철학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1960년대 서구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68년도에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이렇게 되면서부터 말 그대로 프리섹스, 이 성에 대한 뭐랄까 해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지난 한 60년, 70년 동안 온 세상에 성 문제와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그냥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이게 물려오면서 전통적인 이런 가치관이 싹 깨끗이 이렇게 소멸이 되다시피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네오 마르크스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마르크스주의에다가 앞에다 신을 붙인 거예요. 신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오 마르크스즘을 만드는데 기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이미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걸 통해서 살펴봤던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얘기 조금 이따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뭐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이번에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실제로 위키백과나 이런 데 가면은 다 그 프랑크푸르트 스쿨이라고 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하나의 어떤 그 세상 사람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만들어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게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다. 이거 이제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프랑스 68혁명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내는데 여기에도 어떠한 그 철학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 오늘은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공산주의 바이러스에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한 시간을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만 네오 마르크스즘을 할 때 거기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 안토니오 그람시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5분 정도만 중요하고 이론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네오 마르크스즘이라고 하는 거, 이거하고 동성애가 도대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고,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언어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런 언어하고 얼마나 다른가, 이걸 통해서 지금 온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온 사회가 그냥 완전히 멸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 마르크스즘의 그 정의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키백과나 여러 가지 그 사상 그 백과사전에 가서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네오 마르크스즘 아니면 신 마르크스주의. 뭐 네이버든 아니면 구글이든 이렇게 치면 이제 나옵니다. 거기 위키백과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신 마르크스주의, 즉 네오 마르크스즘은 레닌 및 스탈린 등에 의해 변질된 마르크스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사상적 경향으로 이제까지의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방향에서 마르크스를 재평가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만들어놓은 그런 이론이 현실에 안 맞는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마르크스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걸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나온 이론이 네오 마르크스즘이다. 이탈리아의 그람시, 그다음에 헝가리의 루카치 등이 1920년대에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의 분파 사상을 네오 마르크스즘이다 이렇게 이제 현대 사상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60년대에 신좌익 사상에 영향을 주었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여기에 이제 호르크하이머를 중심으로 한 오늘 이제 마르쿠제라고 한 사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 성혁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930년대에 계승된 새로운 좌익사상, 이거를 네오막시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50년경에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이론화했는데, 20세기 초반까지, 1차 세계대전 이제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마르크스의 그 사상이 최초로 논리적으로 이 사회주의라는 걸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성을 얻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사회 하부 구조인 경제 부분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마르크스는 돈을 나눠주기만 하면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 하부 구조로 생각을 한 거야. 돈 같은 거 이런 문제를. 근데 이것만 가지고 발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정치가 필요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문화 이런 세력이 필요하고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 준 게 그게 네오막시즘이다. 그래서 이거를 상부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부구조에는 뭐가 있냐면 그 어떤 국가나 이런 데 그 사회가 있고 정치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렇죠? 예술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이론을, 이런 부분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인간적인 문화와 인간 소외를 중점으로 문제를 다뤄 네오막시즘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의 뭐랄까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안토니오 그람시다. 이제 세상의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 네오막시즘의 주요 내용은 공산주의는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뭐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거는 얘기하면 사람이 중심이다,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다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휴머니즘이란 명제하에서 인간의 그 자기 소외와 인간 본질의 회복이란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제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실제로 문제가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내면에 들어가서 휴머니즘, 그렇죠? 인간 무슨 박애주의,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거 뭐 이런 걸 얘기를 해갖고 인간의 그 마음에 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해서 좌익으로 세상을 이제 무너뜨린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물론 당연히 자본주의는 비판하게 되죠. 또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안 일어난 이유가 뭐냐? 현대 산업 사회가 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 동화가 된 거예요. 동화가 돼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타겟으로 이제 하는 거냐? 지식인과 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뇌에다가 네오막시즘, 휴머니즘,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무너뜨려갖고 사회를 좌경화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마르크스는 이 혁명을 일으켜갖고 프롤레타리아, 그래갖고선 경제를 다 하나로 다 흡수해갖고 나눠주는 이런 방식의 유토피아를 구축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인간의 내부에 침투를 해서 인간을 아예 좌익형의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의 것과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야만, 그래야 이 국가가 전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나오는 게 네오막시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상부 구조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토니오 그람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오막시즘의 대부는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19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좌파 진영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탈리아 저 반도, 거기에 살았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예요. 아, 여기 이제 그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안토니오 그람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혁명 이론이 한국 사회처럼 잘 먹히는 것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 자, 왜 그러냐. 오늘날 이해되지 않은 정책들이 지금 강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그 다음에 진지전이라는 전략과 전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그람시 하면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헤게모니,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헤게모니 이론하고 진지전, 이 두 가지가 있다. 진지전. 자, 헤게모니 이론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통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와 생산 방식 같은 하부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가 국유화해서 점유해갖고 다 나눠주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람시는 가만 보니까 그것 갖고는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깨닫게 된 거예요. 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니까 프롤레타리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잘 살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뭐 공장을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다 흡수해갖고 국가가 뭐 나눠주고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부구조의 변혁을 갖고는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구나,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람시는 어떻게 생각했냐.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구나. 문화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회활동, 예술 뭐 이런 모든 거, 학문 아니면 교육 이런 모든 분야, 심지어 종교까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만 그래야 공산혁명이 가능하겠다. 예, 그래서 이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폭력 아니면 혁명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투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람시는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인간의 머리, 머릿속으로 침투하는데 그 머릿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거잖아요. 이데올로기. 그렇죠. 이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을 해서 사람들의 뇌의 구조를 바꿔야 그래야 그 사회가 공산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뭐 잘 사는 그런 나라에서는 영원히 가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민들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그 사회, 그 전반의 모든 거를 헤게모니를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믿음, 가치, 문화적인 전통, 그렇죠? 그 사람들의 교육, 철학, 예, 심지어 정부, 그렇죠? 심지어 교회 이런 데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회의 그 상부 구조를 바꿔서 인간의 뇌를 개조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공산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해서 야금야금 이제 들어가고 모든 분야를 이제 장악을 하는 거를 헤게모니를 장악을 한다. 이게 이제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폭력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개조해야 된다.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거짓말은 사람들이 처음에 부정한다. 아, 저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번 이상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 야, 저 사람이 저 정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진실이 아니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결국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누구의 말이냐. 나치의 유명한 선동과 괴벨스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나치 독일의 그 멀쩡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틀러를 위해서 일하는 로봇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의식을 세뇌를 시키면, 세뇌. 세뇌는 여러분 뇌를 빠는 거예요. 뇌를 빠는 게 세뇌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색깔을 입히면은, 그럼 뇌가 다 빨갛게 되고, 뭐 파랗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건 기존의 권력체계를 뒤엎기 위해서 대중의 생각을 뜯어고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진지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진지전. 근데 이렇게 사람의 그 생각을 뜯어고치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진지를 구축하고 꾸준히 10년, 20년, 30년, 40년 꾸준히 이 사람의 뇌를 뜯어고쳐야, 그래야 드디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진지전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헤게모니하고 진지전. 그래서 여기 저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람시의 그 혁명 전략을 한국에 적용해 볼 때 참 여러 가지 맞는 것이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헌법적 질서와 애국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파괴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교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3, 40년 동안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 혁명가들이 아이들의 뇌를 다 그렇게 빨아놓은 거예요. 다 빨아놨어요. 예.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의 조정을 받는 정통성 없는 정부이며 한국전쟁의 국군은 용병이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의 뇌를 세뇌를 시킨 거예요. 재벌의 해체와 지주타도, 재산 몰수와 같은 정의로운 행위를 통해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뇌를 시킨 거예요. 하나를 변혁하려면 모든 것을 변혁하는 투쟁을 해야 된다. 민족주의와 같은 주체적 의식을 강조해라. 여러분, 저 북한하고 우리는 지금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네이션이 지금 다른 거예요. 나라가 달라요. 근데 자꾸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UN에 가입해 있잖아요. 북한도 UN에 가입해 있어요. UN이 뭐야?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에요. 그건 국가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북한하고 우리는 네이션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를 네이션을 민족이라고 번역해갖고, 그래서 같은 민족을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이 핏줄로는 같은 네이션이지만 지금 국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캐나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네이션이에요. 그게 네이션. 이 네이션이라는 이런 단어를, 그걸 핏줄로 다 자꾸 이해를 해갖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주체의 사상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 아이들의 뇌를 세뇌시키고, 국민들의 뇌를 지금 세뇌시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국가에 의존해야 돼요. 국가에 의존해야 돼요. 국가에 의존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 가난해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가난해져야만 국가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다 잘 살게 되고는 그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 체제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저와 여러분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기억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 의식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시키는 것,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정책이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폭넓은 대항 헤게모니를 주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30년, 40년 동안 지속이 돼서, 그래서 이 모라고 한 사람이 앞으로 20년, 40년 계속해서 이체제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말이 절대 헛된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이론, 헤게모니, 그 다음에 진지전, 이런 것들이 1968년 프랑스 혁명, 그 다음 미국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 여러분 히피 세대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반전운동, 인권, 성소수자 문제, 이런 거에 전략 지침서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지금 좌익들은 이것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뇌를 개조를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산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래서 저자가 여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아닐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오막시즘 오늘 하는데, 네오막시즘에는 첫 번째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이렇게 돼서 이런 어떤 그 철학적인 근거를 놨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 확대시킨 이와 같은 그 그룹을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자,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3년에 여러분 알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원래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더 정확한 명칭인데, 다 줄여갖고 그냥 프랑크푸르트 대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학에 1923년에 사회연구소가 이제 설립이 됐어요. 여기에 호르크 하이머를 중심으로 여기 아도르노, 마르크제, 그 다음에 에리 프롬 뭐 등등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이런 학자들이 이런 그 이론 학풍을 총칭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상으로 굳어졌어요. 이 연구소는 1933년 히틀러의 그 파시즘 정권에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의 제네바로 옮겼고,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1934년에 미국의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독일에서 스위스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뉴욕으로 넘어가서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그 유명한 이 컬럼비아 대학, 여기로 이제 본고지를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학파가 파시즘을 연구하고 비판하고 차츰 안정을 찾은 이후에 세계대전 후에 선진산업사회로 눈을 돌려 이 선진산업사회를 좌경화하는 이와 같은 연구, 비평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완전한 좌익이에요.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될 텐데 이게 그 경제 문제 이런 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르크스가 접근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한 자들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요건들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공산화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고 또 독일, 그러니까 다 잘 사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잘 사는 나라들 어떻게 좌경화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철학자 칸트의 비판 이론, 비판 철학, 그리고 이거를 계승한 독일의 관념론, 특히 헤겔의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변증법적인 모순이 현실의 본질적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특히 비판 이론이라고 한 이런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비판 이론. 그래서 이 비판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이제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지금의 성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조금 이따 마르쿠제에 대해서는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 뒤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현대 사회에 어떻게 이런 이론을 적용을 해서 공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성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1968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68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68혁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68혁명이 일어나면서 서방세계와 일본의 대학가를 강타해서 그래서 학생운동의 지적 배경이 된 이와 같은 것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이다. 여기에는 마르쿠제라고 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호르크 하이머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아도르노, 그 다음에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아시죠? 정신분석학 했다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대표적인 그런 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구에 새롭게 등장한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프롤레타리아 출신이 아니에요. 여기 이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상류층에 지금식으로 하면 강남좌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강남좌파. 돈이 엄청 많고 부모가 다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공산혁명을 꿈꾸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부르주아나 관료 등 상류층 출신이 다수이고, 오직 한 사람 예외가 있다 그러면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 안토니오 그람시만 예외다. 이 사람만 진짜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그런 계층의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에 다 상류층 인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혁명 이런 거를 직접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보고 이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경험이 하나도 없이 이론적 차원에서 공산주의 그 이상향을 이제 꿈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운동이란 것이 대학의 강단, 학자들의 논의 속에만 나타나지 실제 노동운동이나 정당운동 이런 거 이 사람들이 한 적도 없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학자나 경제학자였고 예술, 철학, 문학 비평가였어요. 비평가. 68년도에 프랑스 68혁명이 이제 학생들에서 일어났을 때도 이 사람들은 사상은 제공했지만 본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어떤 아이러니가 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마르크스라든지, 마르크스도 상류층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프롤레타리가 아니에요. 귀족이에요, 귀족.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신마르크스주의 이거 만든 이런 사람들도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하거나 뭐 노동자 농민이 아니고 상류층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르쿠제라고 한 사람, 저기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뭐,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까지, 국제사회 어떤 그 단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마르크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 이런 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르크제는 선진 산업 사회를 비판하고 정치적 급진주의를 옹호했던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68혁명의 영웅 혹은 신좌파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의 신봉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1898년에 태어나서 1879년에 이제 죽게 됐습니다. 자, 마르크제는 20세기에 일어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에요. 1, 2차 세계대전 다 봤고, 히틀러의 파시즘도 봤고, 스탈린의 독재도 봤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공산화되는 거, 이거 직접 다 체험을 했고, 6.25 전쟁도 이렇게 다 체험을 하고, 다 이런 모든 걸 본 사람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마르크제는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좌파 사상을 이렇게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에 마르크스의 그 책들을 이제 접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야,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1932년에 출간된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를 통해서 새로운 마르크스주의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경제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 휴머니즘적인 마르크스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건 뭐 경제 이런 것만 갖고 안 되고 인간의 내부를 개조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마르크스주의를 내가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프로이트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접합을 이제 시켜갖고 인간 해방을 위한 급진 사상을 미국 사회에 이제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마르크스주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가서 보면 마르크스에 이렇게 나오고 마르크제가 지은 책이 나와요. 저 책의 이름이 에로스와 문명 이렇게 돼 있어요. 에로스와 문명, 그렇죠? 네, 그래서 1955년에 프로이트의 그 성 해방 그 이론을 접목을 시켜서 에로스와 문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책을 짓습니다. 그 이 책에서 인간의 욕구를 억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혁명, 성개방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68혁명이 나오게 되고 히피 운동이 나오게 되고 말 그대로 프리섹스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서 결국은 동성애 합법화가 나오고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 1950년대 넘어서면서 한 7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미국이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억압되지 않은 의식 속에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런 그 성해방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인간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저런 책을 마르크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급 억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변혁을 추구하는 의식, 이거는 과거의 좋은 기억 속에 있으니까 그 기억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키워서 유토피아를 만들면 된다, 이런 이론을 이제 제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60년대 젊은이들에게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거부하는 이런 그 철학자들의 주장이 프랑스에서 1968년도에 5월에 일어난 68혁명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고, 미국에는 흑인 인종차별 반대운동, 우리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한 사람 아시잖아요. 이런 그 인종차별 반대운동,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 기술문명에 반대하는 반기술문명운동, 권위주의적 낡은 체제에 저항하는 급진적 변혁운동, 이런데 이 사람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좌파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강남좌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그 좌파하고는 조금 좀 다르죠. 우린 종북좌파가 많아. 종북좌파.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나 이런 그 사회 전반적인 이런 거를 체제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유지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좌파인데, 우리는 종북 좌파가 많아서 더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좌파의 사상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마르크스의 사상에다가 프로이트도 더하고, 그 다음에 니체도 더하고, 헤겔도 더하고, 칸트도 더하고, 뭐 레닌, 마오쩌둥, 샤르트르, 뭐 그 다음에 체게베라, 이런 사상가들 이론과 사상을 다 이렇게 복잡한 거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나라를 좌경화해서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이 현실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가서 보니까 박서영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분야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이 블로그 글도 쓰고 그다음에 유튜브 아마 영상도 많이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보니까 법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게 좋겠구나. 이게 네오막시즘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세뇌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있는가. 여기 가서 보니까 네오막시즘과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분이 2016년에 써놓은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네오막시즘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글을 마지막 부분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글입니다. 현재 동성애를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중에 하나로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일부 소수 일부의 문제라고 보는 그러한 경향이 기독교 내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 뭐 동성애, 그건 뭐 일부 사람들이 하는 건데, 뭐 그걸 갖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은 동성애는 당연히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죄이므로 더 이상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짓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나 복음에는 동성애가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 지지 세력은 동성애를 성적인 차원에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최대 이슈인 휴머니즘, 아까 말씀드렸죠? 네오막시즘은 휴머니즘이다. 휴머니즘이 들고 나오는 두 개나 세 가지 정도의 그런 그 선전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 인권하고 평등이에요. 인권 평등. 그렇죠? 이 시대 최대 이슈인 휴머니즘, 즉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단어를 표면적으로 내세워 문제의 중심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의 차원으로 헌법상 행복 추구권 차원으로 논쟁의 중심을 유도하려고 이런 전략을 이제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커다란 문제는 뭐냐? 이러한 동성애 지지 세력의 배후 사상이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진짜 문제가 뭐냐? 동성애 지지하는 지지 세력, 그새 배후 사상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상인 마르크스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르크스주의하고 신마르크스주의, 막시즘하고 네오막시즘이 뭐냐? 막시즘, 마르크스가 만든 그 사회주의 사상은 유물론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을 모든 이론의 전제이자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아주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붕괴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여기 이야기하는 종교는 유럽에서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예,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런 이유를 내걸고 종교 소멸론에 입각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교회를 폭발시키고 그 다음에 파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교회나 이런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유토피아 이걸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억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만 이게 가능하겠다. 이게 가만히 또 가서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의 원동력이 뭐냐? 가족이 있다는 가족. 가족이 건강하고 가면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가족제도는 자본주의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억압의 산물로 이 사람들은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형태의 억압이든 이를 경찰의 폭력과 자본주의적 착취로 결론 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유도. 예, 자,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타도해야 되냐? 가족제도를 타도해야 되는 가족제도. 그 다음에 동성애 억압 등 모든 억압에 대해서 투쟁을 해서 이런 걸 없애야만 자본주의가 그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투쟁을 노동계급 혁명 중심축으로 이렇게 조직해서 이렇게 이룬다는 게 이게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건 이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실제로 먹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쇠퇴되고 이제 와해가 되니까 새롭게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사상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질 당시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후기 구조주의, 구조주의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혁명을 외치는 이와 같은 것에 이 이론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철학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가 득세하면서 자유주의 하에 전통적 가치 구조를 모두 해체하고 기존의 질서를 모두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 득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사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변이를 가해서 네오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핵심은 뭐냐? 마르크스주의에다가 휴머니즘을 결부를 시킨 거야. 휴머니즘. 휴머니즘은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인권과 평등. 근데 과거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먼저 앞으로 내걸었어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내걸었는데 이 네오마르크시즘 하는 사람들은 휴머니즘을 내건다는 거예요. 휴머니즘. 아, 인권, 평등, 공정.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혹 빨려든다는 거예요. 빨려든다. 이들이 주장하는 휴머니즘은 바로 인권, 평등, 평화,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 인권보호, 공동체 등 그럴싸한 단어를 내세우기 때문에 186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여 이 시대를 이끄는 주류 사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고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는 거 안 통하는데, 그렇죠? 우리 인권, 평등, 공정, 그렇죠? 정의로운 사회, 뭐 나눔, 평화 이런 거 하자고 이런 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에게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권 이런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틀을 인간 억압의 산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이라는 게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고 어떤 그 전통적인 질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인간을 억압하는 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억압하는 산물. 이 억압에서 사람을 벗어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인권이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평등을 주장하는데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평등 개념인 상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의과대학을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15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아야 그래야 뭐 전문의가 돼서 나와서 그때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하고 그렇죠, 간신히 이제 중학교 이렇게 다닌 사람하고 나이가 35이라 그래서 똑같이 월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이 받으라고 하면 그게 막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네오 마르크시즘 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 절대적인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35, 그렇죠? 그럼 똑같이 월급, 그게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라는 거예요. 사장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평등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는 그럼 여러분 대통령도 있고 누구 있고 월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러한 절대적인 평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똑같이 돼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 결과적 평등, 결과가 또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지. 이건 마귀 세상에서는 가능한 건데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 간 성행위가 죄라고 하더라도 다 존귀한 인간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행위하고 동성애하고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죄라고 해도 다 똑같이 동일한 인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 이성 간의 그러한 그 성적인 결합과 동성 간의 성적인 결합이 다 평등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다. 자, 이 사람 주장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불법 체류자도 난민도 내국인들하고 똑같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국민은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고 그에 상응하는 복지를 받는데 불법 체류자나 난민은 어떤 의무도 하지고 책임도 다 하지 않는데 그런데 똑같은 복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인권 변호사한테 가서 달려가서 때를 쓰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세금이, 사금이 그런 방향으로 다 새나가는 걸 나눔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구 사회가 난민을 나눔, 인권이란 그런 이유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국고가 탕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난민들의 폭동으로 치안 질서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예. 자, 그런데 마크시즘은 근본적으로 국가 소멸론을 주장하고 국가가 망해야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난민이든 뭐 무상복지든 뭐든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고 망하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국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가 망하는 것을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사회주의가 완성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뭘 그렇게 주장하냐. 소수자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데 이것도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뭐냐. 다수자는 무조건 가해자고 소수자는 무조건 피해자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서 소수자는 무조건 억압을 받은 피해자니까 그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다수자보다 더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당연히 성적 소수자잖아요.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성 간의 이와 같은 그 결혼하고 난 사람이 다수인데 이런 사람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소수자를 강조하는 진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계층이 항상 반체제적인 혁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뭐 중국 동포라든지 누구라든지 우리 체제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우리 체제에 대해서 뭐야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돈을 주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하면 다 누구를 찍겠어요? 누구를? 좌익들 찍잖아요. 좌익들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멕시코고 어디서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면 누구를 찍어요? 민주당을 찍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뭘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시민권 주라 그러고 직업 주라 그러고 해서 이 사람 다 풀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 다 뭘 찍어요? 민주당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1,500만, 2,000만이 되면 그 1,500만, 2,000만 때문에 투표가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계속 누구에게만 가요? 민주당만 계속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불법 체류자다 뭐다 해가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권리를 다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가면 절대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자본주의 체제나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투표하냐, 반드시 좌익 공산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자를 왜 강조하냐, 소수자는 전통적으로 거의가 다 좌익입니다. 좌익.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좌익 사상을 파급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해방이나 혁명이란 단어 대신에 뭘 쓰는 거냐, 인권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인권. 그렇죠? 그래서 휴머니즘, 인권, 평화, 평등, 나눔, 소수 인권 보호 등의 개념을 말 그대로 왜곡되게 이렇게 정립을 해서 개념의 혼란을 조장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좌익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정면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 사탄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신론을 배경으로 네오 마크시즘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적 기반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의 이 창조 세상이 또 세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비렐름 라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성정치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정치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이와 같은 그 심리학 이론을 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접목을 시킵니다.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쿠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책 이름이 뭐예요?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 보여드렸죠. 에로스와 문명. 이 에로스와 문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쾌락의 원칙을 따르는 인간의 본능은 자연스러운 인간 삶의 충동, 에로스에서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인간의 본능에 욕망을 충족시켜 주어야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치이고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적인 쾌락이 남녀 간의 성적인 정상적인 그런 성적인 쾌락이든 아니면 동성 간의 거든 이런 성적인 쾌락만 이루어주면 그러면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성적 행위를 인정하는 에로스 사회, 즉 성매매가 합법화된 사회, 포르노가 합법화된 사회, 동성관 성행위, 어린이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한 소아성애, 짐승과 관계를 맺는 수관, 그 다음에 기계와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기계성애, 또 시체까지도, 시체하고도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30가지 종류의 성적인 취향을 모두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적인 그 해방을 인간이 누리게 되고 이렇게 돼야 진정한 행복이 이제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의 국가들이 이러한 성정치론을 추종해서 성적 방종을 추구하는 학교 내 성교육, 예술 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맨 끝에 가서 미국도 이 문화 막시즘, 문화 좌파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비극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오 막시즘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적인 행위를 인정해요. 모든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이런 그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칼 마르크스는 인권을 위해서 노동자 계급 투쟁 이런 거 주장하고 이 사회 하부 구조, 경제 이런 거 고치면 된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네오 막시즘은 사회 정치인들의 의식 개혁을 통해서 사회의 상부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상부 구조. 그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사회의 상부 구조, 법이 바뀝니다. 상부 구조는 다른 게 아니야.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이. 이런 법을 바꿔서 뭐 요새 같으면 뭐 무슨 백신이 나오는데 뭐 그 백신을 안 맞으면 그걸 테러로 규정해갖고 그래갖고 집어넣는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아, 백신 내가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고 싶으면 안 맞는 거지. 그걸 어떻게 100% 국가가 다 맞으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그리고 법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네오막시즘에 여기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면 그냥 사회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밑에 있는 건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는 남미의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둔갑이 돼서 그래서 인권 이런 거 주장하면서 기독교 내부로 지금 파급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 서구 사회 여러 나라들이 네오막시즘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평등법이 통과가 되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결혼 인정하게 되고 가정의 개념이 무너지고 결혼의 개념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할 수 없는 이런 사회. 결국 어떻게 돼? 자본주의. 여기 인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아니, 캐나다에서는 소아성애도 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므로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독일에서는 동물하고 매춘하는 거, 인간하고 매춘하는 거하고 동물하고 매춘하는 것이 동일한 매춘 가격으로 병행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이런 성적인 결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내서 인권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기독교가 그거 반대하니까 반대하면 인권을 억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과 반기독교 정서를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 널리 확산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와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만한 사상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혁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혹시 다른 분들이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서 사회가 망가지고 기독교가 망가지고 국가가 망가지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네오막시즘, 신좌파가 군사, 경찰, 교육 정치에서 득세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게 지금 4년 전 이야기입니다. 4년 전에 아마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야기니까 그 4년 동안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지금 상황이 이랬으니 지금 4년 지난 이후에는 얼마나 많이 변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독교의 특별히 근본주의자들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주의자잖아요. 근본주의자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자는 사람이 근본주의자인데 이 네오 막시즘 하는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같은 바이블 빌리버를 가장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쟁하면서, 그러니까 해방신학이라든지 그런 이런 거 들어온다는 거예요. 종교적 두려움과 사명감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대응하라고 이렇게 작전을 짜서 기독교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목사님들은 현재 신학교에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글쎄 뭐 천 개가 되는 그 기독교 단체가 찬성한다고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찬성한다고. 또 웃기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있으니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갖고 예배 못 드리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펴갖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동성애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이런 일, 이 일이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그 좌파 사상이 세상에 득세하면서 인간의 뇌구조를 바꿔서 인간을 좌경화해서 공산주의 사상 여기에 빠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70, 8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그런 일이 미국에 생기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지금 또다시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론의 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내에서 마르크스주의 좌파 아니면 성정치론을 주장하는 뉴 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 신좌파는 자신들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무려 다섯 번이나 국민들 몰래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자 했다. 2016년에,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여러분. 2016년 이 글이 나올 때 이미 그 전에 다섯 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 무산이 됐는데. 이들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다른 소수자로서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상, 좌파 운동과 신좌파 운동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의 법질서를 세우려고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제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핵심, 뭐 성해방, 성혁명 이런 걸 이루어서 가족을 해체하는 거예요. 가족을 해체하는 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을 앞세우고 있을 뿐이며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추종하는 마르크스의 국가 소멸로 이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없애려고 하고 종교 소멸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질서를 흔들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거,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한 실제로서 지금의 이 창조 세상에 지금 임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통치권 이런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권세에 의지해서 이러한 악한 세력들하고 적극적으로 싸움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결론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회의 상부 구조를 바꾸는 거다. 법을 바꾸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바꾸는 거예요. 법관들을 바꾸는 거예요. 대통령을 바꾸는 거예요. 다 누구로 바꾸냐? 말 그대로 좌경화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로 다 바꿔서 저 위에서부터 사회를 완전히 빨갛게 이렇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 작전을 펴는 게 그게 네오막시즘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거의 지금 눈앞에 우리의 현실로 지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기억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로 마르크스주의 이런 좌익이 될 수 없다는 거. 본인이 좌익이다. 뭐 본인이 좌익이라고 인정한 사람 많잖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내가 뭘 듣고 있나 한번 보시라고. 내가 유튜브나 여기서 뭐를 듣고 있나. 그걸 보면 좌익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뭘 듣고 있는지. 일주일 내내 듣잖아요. 뭘 듣잖아요. 그 듣는 게 뭐를 듣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정말 들어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깨닫고 나와야 돼요. 좌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 망쳐놓고 망가뜨리는 게 바로 네오막시즘입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보존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동안 우리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기독교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